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압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적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다윗의 가정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져야 할지 가정이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설 수 있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살인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형제 살인. 창세기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고 오늘은 동생 압살롬이 형 압논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그렇게 형제 간의 살인으로 어떻게 보면 아들 둘을 동시에 잃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본문에 공감하도록 요청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반면 교사로서의 그런 믿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은지 2년 후입니까? 압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써 집이 한번 발칵 뒤집힌 지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2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도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과도 이런 일로 해서 원수가 될 일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의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다윗 또한 이 형제 간의 일, 가정사에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년 동안 오늘 사건을 보면 아무도 어떤 노력도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았겠지만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복수할 칼을 가는 시간이었을 뿐이죠. 압살롬이 나름대로 이렇게 거사할 날짜를 잡았어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뭐 추수와도 같은 일이죠. 목동들에게는 양털 깎는 일이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축제일입니다. 대개 뭐 가족들도 부르지만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또 심지어 나그네까지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이죠. 이거 잘못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털 깎을 때 다윗이 좀 도와달라, 같이 나누자 했는데 그 거절당했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때 초청하는 것과 초청에 응하는 것은 보통 뭐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 왕인 아버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몽땅 초청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초청하는 일은 이건 뭐 조금 더 이례적인 일이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압살롬은 그동안 말없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도상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성공과 실패의 경우의 수를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아,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지금 용납하고 있거나 어떤 섭섭한 일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더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고 훨씬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보다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좋고 나쁘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실수 한번 하면은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왕과 신하들을 다 초청하면은 안 온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꽤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 뭐 양털 깎는 일이 아무리 축제이지만은 뭐 셋째 아들 양털 깎는데 왕과 신하들이 다 갈 리야 만무하죠. 그러나 이렇게 거절을 아마 할 걸 예상을 하고 거절함으로써 생긴 부담감으로 형 암논을 가보라고 설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라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머리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보지만 아버지는 축복하고 내가 가서 짐이 될 건데 뭘 가겠냐,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형제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마음에 짚이는 게 없겠어요? 둘이 사이가 어떻다는 건 대충 알 텐데. 그래서 뭐 복을 빌어주긴 했지만 찜찜한 사건이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안 오시려거든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진행이 되죠. 예.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지피는 바가 있으니까 굳이 내 형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지만은 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온 가족, 온 형제들이라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졸라 되면은 못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암논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말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다말을 보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동일한 실수를 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져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넘어진 건 정말 기억을 지워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어디서 잘 넘어지나? 나는 어떤 데서 잘 넘어지나? 각자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보니까 사람 졸라 되면 이거 뭐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버지는 한번 노! 하면 끝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 노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암논을 거절하지 못했다가 그렇게 다말의 수치를 겪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지만, 설마 살인까지야, 형을 죽이기까지 하겠나, 형제들을 다 보내면. 또 그런 생각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런 차근차근 압살롬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버지 다윗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또 혹은 다윗을 거절했다든지 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압살롬에게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들에게 이미 사전에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암논이 취하거든, 자세가 흐트러져서 몸을 못 가는구나 하거든 그때 지치하지 말고 칼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뭐 살해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부당한 일을 우리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명령의 질서 체계 속에 있다고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순종하고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를 이렇게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반하는 요구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요구받는다든지, 해서 안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상사기 때문에, 나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하들은 뭐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보면은, 암논은 압살롬이 지난 2년 동안 자기를 뭐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편치 않은 관계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야 될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왕세자 서열 1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비병이 한 50명 정도 공식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병거를 데려갈 수도 있고 50명 제한된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여부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화해를 위해서 본인은 그런 병사들을 안 데리고 갔을 수도 있겠죠. 또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권했든지, 아니면 너무 깍듯하게 왕세자 대접을 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서 거나하게 취했든지, 스스로 술을 마셨든지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마셨든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술에 취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어있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술에 취해서 무방비로 간다는 건 여러분 내 생명을 통째로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 뭐 살다 보면은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술을 그냥 끝까지 먹이는 거. 뭐 제 전공 과목이었습니다만은 예. 술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날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다 쓰러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냥 당한 거죠. 뭐 한순간에 당했을 겁니다. 그 압살롬의 종들이 명령대로 하며 그 아들들은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갔죠. 노새 타고 도망갔습니다. 왕자들이니까 노새 한 마리씩 다 타고 왔죠. 전용 자동차는 있어서 다 타고 갔는데 문제는 압살롬이 그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논 하나 죽이기로 결정하고 치밀하게 각본을 짠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누구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암논이 왜 죽었습니까? 물론 사건의 발단은 본인의 무자비함, 비열함, 난폭함, 음란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죄에 들어가겠지만 결정적인 건 그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킨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면은 본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다윗이 살려주는 기회란 본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윗 또한 회개할 시간을 주었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사건과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각하는 즉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본인이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박차버리고 저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 이 영원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지만 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또 넘어져요. 그러나 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니까.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늦었어. 너 무슨 얼굴을 들고 또 돌아가니? 또 돌아가면 용서받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넘지 못할 다리를 건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동일하게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늦었으면 전도 못하죠. 아직도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돌이켜야 하고 다시 회개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에요. 예배는 돌이킨 사람이 맛보는 기쁨입니다. 돌이켰을 때 오는 자유함입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예배가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지겹습니까? 사랑하기 식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럴 시간들을 준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안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죄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빨라지고 돌이키는 시간이 빨라지고 금방금방 죄를 깨닫고 금방금방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밤에 눈을 감으면 그날 잘못한 게 일람표처럼 그냥 머리에 스쳐가고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완벽해졌습니까? 전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암논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특히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건 음란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지금 우상들이 산더미만하게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우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면 내가 우상일 것이고 내가 다른 것을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이미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지 그거 생각하면서 교회 앉아서 여기 앉아있는다고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음란은 어때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예요. 어디를 가도 그게 지금 그 요소가 있으니까. 정말 무슨 뭐 이게 뭐 어디 뉴스 보겠다고 들어가도 뭐 그게 이모야 이런 건 왜 나와 또. 요새 웹툰인 것 때문에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까딱하면 그냥 그게 한 번 클릭하지 않아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음행만은 또 회개를 잘 안 해요. 왜? 음란은 은밀하게 즐기니까. 왜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데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남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암논이 적어도 다말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암논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압살롬을 배려했다면 이 지경까지 갔겠어요? 안 가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간 거죠. 뭐 있는 듯 없는 듯. 지가 나한테 어쩌겠어? 내가 왕세자인데. 그러겠죠. 그러니 이게 둘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압살롬은 뭐가 문제예요? 원수 갚는 게 자기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동생 보호자입니까? 보호자 노릇을 한 거죠. 자처했겠죠. 그러나 다말은 자기 동생이기 전에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그냥 뭐 칼을 휘둘러대는 거죠. 더 나쁜 건 뭡니까? 이것도 집안에 내려게 자기 손은 안 돼요 또. 지시를 해. 우리야 죽이는 것도 내 손으로 죽입니까? 요압 손을 빌어 죽이잖아요. 뭐 암논이 다말 쫓아낼 때 자기 손으로 쫓아냅니까? 종을 불러서 쫓아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사람 죽이는 것도 형 죽이는 것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밑에 사람들 시켜서 죽이잖아요. 그게 다 살인교사 아닙니까? 살인보다 살인교사가 더 나쁜 거 아시죠?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고 한 사람은 죽이고 둘 다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갚지 말래.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겠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갚아준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 속히 온다고 말하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자,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라는 때. 압살롬 기다렸는데 자기 시간 기다린 거예요. 고 2년은 자기가 기다리는 때란 말이에요. 양털 깎는 날 내가 손을 보고야 말겠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이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 내가 갚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갚는다고 인생의 경쟁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높이시고 원수 갚게 해주셔서 그 사람은 낮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멘마저도 안 하면 섭섭하긴 하지만 아멘 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압니까? 한마디도 모르죠. 정말 잘못하면 19 아들 다 잃을 뻔했어요. 뭐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기드온 70명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보통 거사를 하면 뭐 다 죽여버리지 뭐 합니까? 근데 어쨌든 압살롬을 치밀하게 이게 암논만 제거하면 사실은 왕위 계승 1위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한 일이죠. 어쨌건 그런 아버지 다윗이 왔더라면 아버지까지 어떻게 했을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이 다 전해졌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자, 이거 보면 첫째, 소문이 먼저 왔어요. 왕자들, 도망온 왕자들보다. 그만큼 소문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릅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지만 소문처럼 빠른 게 없어요. 진짜 무섭게 빠릅니다. 근데 소문은 정확합니까? 언제나 일말의 사실을 기반으로 왜곡된다는 거예요. 뭐 죽긴 누가 죽었죠. 다 죽었습니까? 근데 전해질 때는 뭐예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그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일 정도는 아닌데 전해질 때는 그 사람 죽일 사람 되는 겁니다. 죽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도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사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사실이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소문도 우리 귀에 전해지는 것, 어떤 소문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어떤 소문도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진실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소문을 퍼다 나르는 입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준은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소문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적어도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돕는 통로가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는 안 하고 퍼다 나르면 소문의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30절 31절 압살롬의 태도입니다.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이걸 보면 여러분 잠깐 생각이 멈춰야 돼요. 물론 뭐 이런 소문 듣고 기절하지 않을 부모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시글락 공동체에 있을 때 시글락에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마을은 다 타버리고 그때 뭐 정말 기력이 쇠할 지나도록 다 울긴 울었지만 그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저항에 부딪히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친구도 이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친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 알았잖아요. 지금 자기 다 알고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오늘 한번 보십시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적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뭐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 통곡하고 막 다윗은 지금 드러누워가지고 완전히 지금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날 다말 사건 이후로 계속 그럼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는 뭐하는 친구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얘기입니까?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참 이런 사람들이 암논의 친구, 암논은 그걸 친구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놨죠. 다말 얘기를 털어놓은 거죠. 암논은 친구로 생각했지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을 친구로 생각한 흔적이 있습니까? 자, 첫째 다 통곡을 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런 자기가 예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견했습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동생들 다 안 죽입니다. 아, 그리고 죽일 줄 알아서 뭔 조치를 취했어야지. 여러분 이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의 전형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답과 같은 친구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의 대부분은 요나답 스타일입니다. 덕이 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고 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했을 때 내 영향력이나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사방에는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까? 친구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친구만 죽었을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적어도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갈아탈 말을 결정한 것이죠. 왜 그는 암논에게 사실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암논이 되든 요나답이 압살롬이 왕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은 언제나 권력 편입니다. 언제나 힘 있는 자의 편이에요. 그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동정을 살피는데 자신의 정보망,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정보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누구와 가까워야 도움이 되느냐를 항상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친구입니까? 아니, 그는 한 번도 암논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암논만 어쩌면 상사병을 앓듯 그는 혼자 상사병 체질인가 봐.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목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 많은 시간.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라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뭐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여성분들은 시간을 이리저리 많이 갖는데 친구 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알아도 얘기하지 안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충고해야 되고 조언해야 될 때 절대로 말 안 하잖아요. 입 딱 다물고 끝이잖아요. 뭐 암논 죽으면 압살롬 편에 서면 되는 거고 압살롬 죽으면 뭐 또 다른 사람 편에 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를 누굴 사귀기로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친구는 한 번만 사귀면 됩니다. 아시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친구를 꼭 이분을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을 꼭 사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린 친구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다 외면하는 친구를 보았지 어려울 때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등을 두드려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짜 친구라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늙으면 친구 된대나 아니면 늙으면 원수 되기 쉬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친구로 안 사귀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믿는 둥 마는 둥 뭐 이러고 살지.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친구가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미적지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무능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하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확실히 버리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사셨고 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말씀입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있으십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뜨겁게 사랑해보지 않은 그런 친구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엄청난 기준의 변화니까.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준에 우리가 그 허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뭐 관리하고 그런 친구들 눈치 보고 그런 친구들 비위 맞추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뭐 그냥 가볍게 시간 보내고 그런 친구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인생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술집에서 오라면 뭐 밤을 새워서라도 달려가요. 뭐하러? 신학교 간다니까 한 사람도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술값을 내줬는데 어떻게 신학교 간다고 단돈 만 원도 안 가지고 가냐는 말이에요. 야 친구야 가서 장학금은 다 못 줄 망정. 그게 친구라는 거죠. 평생 뭐 그게. 그 많은 시간을 쏟아본 친구가, 그 많은 돈을 쏟아본 친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도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왜 통독반이 소중히 중요하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섬김이는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런 섬김이하고 함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위급한 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붙들어주는 위급한 때 붙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무슨 뭐 부도가 나서 돈을 메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내 기도를 못하더라도 매일 아침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단 몇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견딜만 합니다. 어려움은 견딜만 해요. 왜 살기가 힘듭니까? 이런 사랑, 이런 친구,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재미에서, 그러니까 쾌락적이 되는 거죠, 뭐. 쇼핑 간다 그러면 잘 다녀오라 그러세요. 잘 갔다 와라. 득템 많이 해.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좋은 친구랑 시간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요나답 같은 친구는 좌우지간 참 웃기죠. 봐, 내가 얘기했던 대로잖아. 지금 그 암놈만 죽으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각 없는 친구가 지금 자기 예언대로 형제 다른 형제를 안 죽입니다. 요나담이 딱 내가 예측한 대로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일로 해서 압살롬은 요새로 치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그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마아가 압살롬과 이 또 다말의 어머니가 이게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이 아람 쪽 그래서 이게 정략 결혼한 거죠. 마아가를 데려온 거죠. 그술이라고 하는 아람의 이렇게 도시국가의 그술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암미훌인가 있고 이제 그 아들이 또 달매인데 이 달매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게 아람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피해서 3년간을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근데 오늘 39절을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다시 툭툭 털고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을 뿐이다. 그 아이를 단념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암논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압살롬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압살롬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을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용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이 3년 동안의 시간은.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는 돌아오면 또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기 형을 죽인 이 셋째 아들에 대한 미움보다도 그 아들의 살인죄보다도 그 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죄보다도 언제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용서하고 애가 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얘기의 핵심은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아들 그리고는 그냥 뻔뻔하게 돌아온 아들에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이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아버지가 탕부 아버지요 탕부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얘기의 골자는 탕자 아들이 아니라 그 쓰잘데없는 아들 그 마땅히 죽어서 없어져야 될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벗은발로 뛰쳐나가서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장 살찐 암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허비하는 아버지 우리 그 고귀한 사랑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허랑방탕하게 쏟아부어버리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다 우리 구원의 근거다 이 얘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그 허랑방탕한 탕부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탕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탕자 아니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탕부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온 탕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대로 탕후 허랑방탕하게 사랑을 쏟아붓는 친구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등을 도닥여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랑방탕한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인바 묶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도저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일어나 담대히 주님과 함께 새 걸음, 새 출발, 새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발가벗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우리를 못쓰게 만들고자 하는 이 음흉하고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으로 옷을 입혀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이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로 일어나 걷자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에 이끌려, 그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허랑방탕한 쏟아부어버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구원의 감격 누리오니 잃지 않는 구원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